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주의 전전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 대로 살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을 그 세례 요한도 증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친히 증거하셨고, 또 물론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까지도 그 증거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믿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기 원하고 또 구원받기 원하고 다 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예수님을 통해야만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그 영접해야만 영생을 얻고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요.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자기가 그 생각하는 경건한 모습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는 나가지 않는 사람들 참 많아요.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 앞에, 예수님의 하나님 대신 앞에 나가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우리는 어때요? 경배 대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라면 내가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 있어서 정말 나는 그에게 속한 자요, 그의 종이라 그분의 명령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행함이 당연하고 그리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것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라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써져서 그 성경은 우리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수정시킨다 그랬어요. 수정시킨다는 건 뭐가 틀렸는지 뭐가 잘못 맞는지 그리고 어디 쪽으로 치우쳤는지를 우리에게 그 가르쳐줘서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 옳은 상태로 맞춰준답니다. 우리 죄라는 것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죄는 빗나간 거면 지금 하나님이 수정시켜주는 말씀이 성경에 우리로 하여 수정하도록 도와주는 그것은 관역에 똑 맞도록 그 옳은 것을 의를 우리에게 행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훈련하는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의 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고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단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제 껴안고 자면 베개로 하고 있으면 또 성경은 뭐 우리가 급할 때 깔고 앉거나 뭐 하고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우상이 돼버리고 성경이 책이 아닌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우리 또전 인류에게 보내주신 편지인 거예요. 그러면 편지는 편지죠. 쓴 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중요한 거지 편지라는 그 종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으니까 중요한 거지요. 성경이라는 그 단어라 그럴까? 그책 자체에 어떠한 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효력이 있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은 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지. 우리가 믿고, 우리가 행한다고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은 상고했다. 상고했다는 거는 그냥 쓱 봤다도 아니고 그냥 암송했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펴서 봤다 얘기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거기에서 그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나를 파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는 나가지 않는 사람들. 그게 못마땅하고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의 그 눈으로 봤을 때, 자기의 잣대로 비쳤을 때는 그 예수님이 내가 경배의 대상으로, 그리고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줬고 나의 주인으로 모실 만한 그럴 외모를 갖고 있지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 기적기사를 본 사람들은 또 쫓아다녀요. 왜? 기적기사를 보려고 쫓아다닙니다. 사람들은 신비한 걸 좋아합니다. 노래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뭐든지, 좀 잘한다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못하는 거를 하는, 보통 사람들은 못하는 것을 그렇게 이룬 그걸 보면 우리는, 칭찬하고, 감동하고, 그리고 보러 다니는 거예요. 하물며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적기사를 자꾸 일으킵니다. 그리고 제일 그 예수님께서 많이 하신 것이 환자들을 고쳐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뭐 자기 자신을 그렇다든지 가족, 친척, 이웃 뭐 이렇게 치자면 아픈 사람 옆에 없는 그런 곳 없어요. 그런 사람들 없어요. 그러니까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는다. 아주 정말 만병통치약 같이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반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파서 정말 낫기 원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에 대해서 가엾이 여기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지만 그들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좇는 그러한, 말하자면 신앙생활로 이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속셈을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높여도 예수님을 칭찬해도 그거는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기적기사 때문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귀 기울이지도 않고 정말 상관을 하시지를 않았어요. 그들이 칭찬을 한들, 그들이 욕을 한들. 근데 오히려 그 가난하고 병들고 한 사람들은 낫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뭐라도 좀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줬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경건하고 스스로 알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 시골뜨기 청년이 뭐길래 지금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그리고 그는 안식일 날에도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줘가지고 그 사람 보고도 자리를 들고 걸어라라는 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하라고 명령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대히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그 비유에도 안 맞고 마음에도 안 맞고 자기들의 생각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반응이 뭐였냐면 죽이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5장에서 유대에 가셨지요.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그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38년 된그 환자를 고쳐주시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디베랴라고 하는 건 그리스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 복음이 써질 때는 유대 사람들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이 서차를 읽을 그러한 그 상황에서 요한이 의식해서 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갈릴리 바다 얘기예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그 환자들에게 행하신 그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동일한 얘기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그 헤롯의 생일 때 헤로디아의 딸의 춤 때문에 헤롯이 그 딸에게 약속을 했죠. 그 춤을 기쁘게 여겨서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헤로디아의 딸이 그 엄마가 시키는 대로, 헤로디아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라고 청해요. 그런데 왕이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뭐든지 요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했으니까 사실은 헤롯은 그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러나 약속을 했으니까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거기서 죽여서 그 쟁반다 해가지고서 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그리고 우리 14장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얘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그 무리가 쫓아온 그 이유, 예수님이 가신 거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광야로 나가, 빈들로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병자를 고쳤다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고 듣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그리고 그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예수님 있는 데로 몰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들에, 광야 같은 그러한 그 잔디밭이 커다란 들에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남자들만 5천이라고 했으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다 합하면은 만 명이 훨씬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잔뜩 모인 것입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많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 사람들이 모여들 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우리 유월절 처음 유월절 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성전을 깨끗이 하시지요. 그러니까 벌써 해가 지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몰려다니는 무리들, 아픈 환자들, 그리고 정말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뭔가 예수님에게서 뭐라도 좀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돼서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마태복음은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이 되어 있고 또 빌립에게 얘기하셨는데 그 빌립을 왜 빌립에게 얘기했냐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를 예수님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제부터 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는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하게 되실 그러한 일은 예수님이 먼저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알고 계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신 걸다 보고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고 알려준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예수님과의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아는 것이요, 보여주셔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행해야 그게 나타나야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벌써 사람 속도 아시고 자기가 어떻게 되는 줄도 아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실지도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여주시면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할까를 예수님이 지금 알고자 하신 거예요. 이 시험 안 되는 거는 유혹한다 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 유익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처음에 우리들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해요. 우리들의 그 반응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오히려 더 다른 면에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그 마음, 그런 것들을 제자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선하심,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대답이 틀렸고 내가 실수했다는 데에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속상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수준이 드러난 거를 보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걸로 속상해하지 말고 나와 다른 하나님의 수준에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내게 이제 보여질 거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우리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나? 우리가 모르는데 하나님 뭐라고 가르쳐 주실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하죠를 거꾸로 물어보면 좋은데 또 나름대로 빌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서 사람들을 조금씩 조금씩 나눠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이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딱 어떻게 계산해요? 돈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적어도 한 사람 앞에 요거 몇 개씩 떡을 몇 개씩 준다 하더라도 요기만 할수 있도록 준다 하더라도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우리 그 포도원 농부를 모집할 때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면은 200일의 품삯인 겁니다. 200일이면요, 6개월 이상, 그러니까 반년 이상의 7개월가량의 그 품삯을 지금 한 자리에서 다 먹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사람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집을 세워야 돼. 그럼 딱 계산부터 하지요. 뭐를 해도 우리는 그게 돈 계산이 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체를 붙여주시는 거는 이게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돈 계산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는 도저히 계산이 안 섭니다. 왜 우리는 서로 마음으로 하고 있고 사랑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하고 있으면 이게 지금 돈으로 계산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할아버지한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고 이제 우리가 같이 사니까 우리 집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집값이랑 생활비랑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직장을 갖고 벌이를 가진 사람이 없이 아픈 엄마와 노인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데 집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도대체가 보는 거 보면 맨날 잔치하는 것 같고 맨날, 그냥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돈을 벌기 위한 건 하나도 안 하고 있고, 그렇다고 분명히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쌓아놓고 있는 거 아닌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은, 에이, 그거는 말고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다가, 그 실제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기도하는 집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서 돈 떨어지는 것 같이, 구름 타고 사는 것 같이 그런 얘기 하지 말으라고. 그런 얘기가 신비주의 같고 제일 싫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서로를 살리시는 그 일은요, 지금 오병이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다 있어요. 정말 그 어린 소년이 가졌던 도시락 하나 갖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거다 준다고 얘기해. 그러면 필요한 거는 먹을 거, 입을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에 필요한 거, 우리의 물질적인 거나 영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모두 다고 또 일할 수 있는 서로의 관계. 그리고 그것에 그 뭐라 그럴까? 우리는 조직을 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성령의 일이 나타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설명을 해줘도 안 믿는 거예요. 그거가 자꾸 신비주의라 그래요. 신비주의 아니고 이건 아주 실질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매일의 삶이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신비하다면 굉장히 신비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비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 신비하대요. 내가 사는 거는 신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는 신비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지. 실제로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고, 살려주셔서 사는 거지. 누가 공개다가 돈 내는 거 아니고, 지금은 뭐 물값도 내고, 모든 거 돈으로 다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돈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밥이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직장이 되고 수입이 있고 뭐 이게 다돈 계산이 돼요. 아니요. 돈 없어도 우리 밥을 먹으면 사는 거예요. 돈 계산 안 해도 물을 마시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옷을 입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돈, 돈, 돈이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이 기적기사를 하고 그 행하시는 걸 보고 옆에 있었으면 빌립이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딱 대답한 게 뭐예요? 200데나리온 갖고도 부족합니다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빌립 못 웃어요. 빌립을 비웃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를 짓는데 돈이 없어서 못 짓는데요. 사역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대요. 뭐를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한대요. 예수님은 안 계세요. 성령이 친히 지으시는 것이 교회고, 성령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 사역이에요. 그건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들여서, 아무리 인력을 모아서, 아무리 화려하게 큰 성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반석 위에 올라설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모아서 열심히 한 뭐에 결국 바벨탑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셔요. 그리고 결국은 세우다 세우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흩으세요. 그 속에서 사람들끼리 분란이 나가지고 결국 다 흩어져요. 사람이 세운 나라, 사람이 세운 조직, 사람이 돈으로, 힘으로, 자기들의 뜻으로 한건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큰 나라가, 아무리 큰 거라도, 아무리 유적으로 남아도, 거기 사람들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은요, 이제껏 어떠한 역사 속에서도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세워가고 계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적 기사의 그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지금 주일학교 애들에게 설명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내게 비추소서, 나를 살리소서 하고 우리가 지금 말씀 앞에 있는 것이니까,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오늘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아니, 우리 평상시에도 이런 질문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예수님, 너 어떻게 할래? 우리한테 물어볼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애가 공부를 못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갈 공부 시켜야 되고, 학원에 보내야 되고, 지금 무슨 책이 없어서 유학을 못 보내서 얘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얘가 지금 문제입니다. 얼마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혼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의 행복도 그렇고, 모든 보장도 돈이 있으면 다될것 같은 거예요. 뭐 하다못해 지금 교회에다 사역을 하는 것도 돈을 지금 헤아리는 그런 판국에 우리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물질적인 지배를 우리가 받고 그 영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겠냐? 우리 주위에 지금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고 가난한 사람들 많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65억 중에 지금 매일 기아 상태에서 헐벗은 사람이 얼마 얼마래요? 매일 정말 그 굶어 죽는 사람이 몇천 명이래요? 몇만 명이래요? 에이즈로 한 동네가 다 죽는데요. 너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은 도시의 사람들, 이웃 사람들, 멀리 외국까지 아니라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할때 금방 우리는 내 힘과 그 돈과 뭐 이거 생각하고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빌립처럼 대답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와가지고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지 않을까 하고 쫓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 속에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냥 도시락 하나, 그것이 지금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갖고 이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앉히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5천이라는 것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들의 숫자라고 마태복음엔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에게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빌립이 대답할 때요.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 주어도 200데나리온이 넘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을 원대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고 또 배부르게 하셨다. 그러고서 그 남은 조각이라는 거는 먹다 남은 것들을 이렇게 주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눠 주고도 남았단 얘기예요. 자꾸 불어나서 그게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불어난 것들이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빵부스러기 남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슴 조이면서 살게 안 하셔요. 우리 아까 내가 우리가 백만장자처럼 산다고 그랬는데 우린 백만이라는 숫자가 동그라미가 몇인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우리는 그 숫자고 상관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서 걱정 안 하고 그리고 모자르지 않으니까 그냥 백만장자처럼 산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백만장자가 어떻게 사는지도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으로서 부족함이 없고 지금으로서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분이 계셔서 그래요.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보장자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굶을 일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죽을 일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믿는데 아프고 상할 일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우울해지고 슬퍼질 일 없어요. 진짜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은 영적으로는 물론 우리의 정신적으로도 우리의 그 삶도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그 부족함이 없는 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어디 가서 돈 벌어오라고 한거 아니에요. 그 자기 것들도 아니고 어떤 아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 하나 갖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미미한 것이든 지금 이것 갖고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라고 안드레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크시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나누고 나눠도 모자름이 없고 오히려 남는다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보면은요, 이걸 아시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전심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심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모두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늘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게 됩니다. 왜? 성령님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오면 어떻게 샘물이 생기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뱃속에 샘물이 강처럼 바다처럼 간다 그랬어요. 줘도 줘도 모자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데에 모자르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차고 넘쳐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간다. 뭐가 막 흔들려서, 뭐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건 우리가 예수님에게 눈을 돌리면,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거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물에 빠지지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임재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만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다 위도 걷는 것이고, 절대로 굶주릴 일 없는 것이고, 절대로 넘어질 일 없고, 죽을 일 없고, 쓰러질 일 없고, 망할 일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말씀은 그만큼 실질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걸 증거하는 걸. 실상이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실제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실질적인 것이지, 그냥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우리가 그냥 손 비는 얘기 아닙니다. 마음의 소원이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내 마음의 소원을 지금 하나님한테 고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뭘 할지 다 알고 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벌써 하신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놓으셨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 외의 소원은 다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것만 하나님한테 졸라 댔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광은 그들이 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 사람이 주는 영광을 받고자 한 거예요. 사람의 칭찬과 사람이 높여주는 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은 안 바란 거예요. 그건 필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지, 지금 우리도 그런지 하는 거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요. 남은 조각은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한 그, 예수님이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그 생겨진 것들, 그거는 뭐예요? 은혜의 선물 같은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버리지 말아요. 귀히 여겨라. 그건 또쓸 때가 있고, 그거는 지금 당장은 이제 배부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는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 자기 받을 몫을, 유산을 먼저 달라고 그래서 받으니까 며칠 후에 떠나가 버려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고 떠나는데, 그건 원래 자기 거가 아니라 아버지 거였습니다. 근데 갖고 갔더니, 아버지를 떠났더니 그 재산은 결국은 다새 나가는 거였어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썼고, 그때는 돈이 있을 땐 친구들도 많았고 즐거웠지만, 그 물질은 거기에서 더 불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으면요, 아버지 옆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탕자가 아버지 옆에 있으면 계속 받는 건데, 갖고 나갔기 때문에 다 탕진을 합니다. 우리가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주님을 떠나서 자기가 그것을 자기 것처럼 쓰면요, 결국 바닥이 나는 거예요. 변질되고. 모였던 사람들도 다 떠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성령님을 떠나, 예수님을 떠나서 가진 그 은사는 하나님 것이 이미 아닌 거예요. 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늘내 것을 갖지 않냐고 성령님에게 공급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배에서 솟아서 흘러 넘치도록 먼저 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온전히 성령의 지배함 속에 있을 때는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 고담 일은 그냥 흘러나가는 것이 옆에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에게 나눠줄수록 우리는 더 공급이 되는 거예요. 나눠주지 않으면 썩는다는 얘기 합니다. 우리 일본에서 굉장히 그 성결주의라 그럴까, 거룩을 그 중요시하는 그러한 그 교단이라 그럴까,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 거기에 원로 목사님이 아주 연로하셨는데요. 그 목사님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아주 시골에서 그러면서 정말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새 속에 물들지 않고 사는 것에 참 열심으로 지키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키면서 지금 세속적인 거를 경계하면서 또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많은 그 유행 같은 거또 이렇게 흘러가는 그 연태 뭐 성령 운동 또 가정 치유 뭐 찬양 이렇게 하면서 그 시대에 따라서 몇년몇년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많은 운동 무브먼트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굉장히 경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거를 다 막고요. 뚜껑을 딱 닫고 자기들만 오라요. 분명히 굉장히 건건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목사님인데도 다 닫고서 배척하다 보니까 점점 좁아지고 점점 뭔가가 이렇게 다른 사람은 다 이단 같아져 버렸어요. 그건 그것대로 굉장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가 거룩이 지켜져야 되고, 어떤 데 놔도 우리가 그들에게 빛을 밝혀야 되는 사람이지, 우리가 그냥 위축돼가지고 우리들만 하고서 어떠한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린 세상에 성령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세상의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고 우리가 살리우심을 받는 거니까 있는 곳곳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 비추기 위해서 살아요. 물론 우리가 세 속에 물들면 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나 말씀이 나를 비추어서 내 내면의 죄를 들춰내고 나의 그 내면이 성령으로 채워지면은 분명한 거는 우리는 닫아둘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뚜껑을 닫아둘 수가 없어요. 흘러나가기 때문에. 흘러나가지 않는 거는 속에서 썩어요. 그러니까 우리 썩은 거는 어때요? 아무리 좋은 걸로 놔도 오랫동안 거기 놔두면 썩잖아요. 근데 뚜껑을 닫아둘수록 썩어요. 우리 개울에 물을 내려가다 보면은 자꾸 내려가다 보면은 더러운 것들이 자꾸 나갑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샘솟는 물이 생수니까 영생케 하는 생수니까 그것이 나를 채워서 계속 나가다 보면 어떻게 나의 더러운 것들이 오히려 찢겨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경계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 그 하다가 나 옳다고만 지키면 거꾸로 내 속을 못 봐요. 나의 내면을 비추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닫아버리는 거예요. 형제들의 눈에 티는 잘 보게 되는데 내 내면이 지금 나는 거룩하고 나는 경건하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가 돼버리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남들이 보기에 회칠한 아주 거룩한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시기와 탐욕이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본인들이 그걸 알았으면야, 깨달았으면야, 그렇게 했겠어요. 거짓 교사와 거짓 예언자들이 자기가 말하고 있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거짓이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스스로 속는 것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도 죄고,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것도 죄고,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도 죄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지요. 언제든지 말씀은 살아 역사해서 내 생각과 내면을 비춰주는 거지. 지금 남의 형제들의 눈에 티는 말씀 아니래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내게 들어와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는 영과 혼을 가르고 그 골수를 쪼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내면에 내 거를 비춰주신다는 얘기예요. 뭘 비춰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실체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정말 자기를 높이며 자기를 옳다 하며 자기 의를 내세우며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일을 하고 그리고 자기 만족을 구하는 그러한 내 내면의 본성을 들춰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를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정말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놨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배부름이 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것이 됩니다. 가진 건 내놓는 거예요. 지금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였잖아요. 우리가 가진 게 뭔지라 할지라도 내 약한 육신밖에 없다 할지라도 봐도 소소해요. 주의 것입니다. 주님 축사하소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몸이라도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되니까 부모님이 이제 헌금을 하시는데요. 저는 수입이 없잖아요. 일본에 있을 때는 이제 제가 주부고, 제가 교회 가면 제가 이제 헌금을 하고 할때 어떤 때뭐 지갑을 톡톡 털어서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용돈 받으면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는데 헌금 주머니가 가는데 어떻게 또안 내요? 그냥 갖고 있으면서 그냥 헌금 주머니를 지나가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를 거의 매일 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잔돈도 별로 안 갖고 있고 그러다 보면 아버지한테 받은 대로 그대로 그냥 그 돈이 그 자리에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버지가 집 대표로 하시니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안 하면서 항상 헌금 주머니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드려요. 제가 항상 헌금 주머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한테 꼭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저 자신을 그 주머니에 넣는 그러한 걸 했습니다. 제가 수입도 없는데 제가 또 물론 있으면 하고 할수 있으면 다 하지만 그러나 제가 없을 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 때 그러나 지금 교회들 중에는 헌금을 이렇게 예배 중간에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는 곳들도 꽤 생겼지만은 대개는 아직도 헌금 주머니가 돌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다 헌금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처음에 미국에 와서 제가 정말 아무 지갑을 갖지 않고 살때 제가 늘 돈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제 자신이 거기 들어갑니다. 제가 값으로 치면은 정말 나에게는 돈이 들어가는 사람이지 내게 뭐가 내가 뭐를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못 돼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날 받아주실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짐이 되고 폐가 될것 같은 그런 약한 육신이지만, 어디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내 약한 육신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에서는 정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다 그랬으니까, 능치 못하면 없다 했으니까 하나님 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 잡은 말씀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전 사랑합니다. 사랑,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힘으로 제가 돈으로 뭘로 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부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머니 속에 항상 저를 넣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셨지요.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축사하신 그 축복하심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하실지는 우리가 상상 못해요. 우리가 그 보리떡이요. 우리가 그 물고기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거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2000년 전에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요. 하시고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 갖고 하는 거 200데나리온 낼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200데나리온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진 거를 내드려도 되지만 그 가진 것조차 없으면 나를 그냥 내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것은 남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심이 지금 그 물고기와 그 떡에게 축복하신 거지요. 근데 그 축복은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보리떡하고 그 생선은 어디 집 반찬에도, 어느 집그 도시락에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것이 있어야만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사하시면. 근데 하나님이 뭐 사실 물건 받으세요? 돈 받으세요? 아니지요. 사람의 먹을 거니까 지금 그 도시락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는 그냥 먹을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사람들을 살리고 배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어떤 방도로라도 어떠한 것에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거든 먹어도 또 배고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것은 사람들에게 더큰 일, 더큰 영광을 일으키고, 정말 그 보리떡 5개와 생선 2개가 그 만여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서도 12강주리가 남은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받아 드려져서 그분이 받으시고 그분이 축복하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 해도 우리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12강전에 또 남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더 부여해져요. 나누어 주기 위해서 부러진 보리떡과 생선입니다. 다섯 개와 두 개였는데 열두 광주리가 된 거예요. 다 먹이고도 지금 제일 그 유익받다면 뭐예요? 그 소년이 다섯 개하고 두 개 갖고 있다가 열두 광주리나 받게 되는 그런 셈이에요. 그쯤 그 소년이 자기도 원껏 먹었고 배부르니까 그 열두 광주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만한 여지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나를 드리면 내가 희생되거나 내가 고갈되거나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나누는 만큼 내가 충만해져서 나에게서 흘러나가는 만큼 내가 더욱 채워지고 더욱 부여해지고 더욱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그분이 축복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가 얼마나 일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 우리를 축복하신다. 얼마나 일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그럴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 땅에 살리고 계신지 아시겠어요? 보리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 더군다나 다 그냥 음식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물며 피값으로 사셔서 너는 내 거야 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해 하시며 그분이 우리 안에 아주 임하셨는데 우리를 통해서는 그냥 먹고 또 배고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를 뭐예요?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하게 하심을 나타내는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정말 받으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고자 성령님은 우리를 지금 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하더라. 사람들은요 보고 믿고 또 보고 얘기하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너무나 그 신기하다 그럴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해가 가요. 응? 햇볕이 나서 구름이 다 거쳐지고 문제가 거쳐지고 하나님의 어떤 기적기사 속에서 뭔가 햇볕 본 것처럼 막 박수치다가도 또 구름이 오면은 또 어떻게 됐나 하고 또 햇볕 나오게 기다리는 거예요. 해가 원래 있음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참으로 이 세상에 올 그 선지자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의 마음도 아시고 그 무리들 모여든 큰 무리들의 마음도 아시고 지금 우리들의 마음도 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요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있는지 그 생각하시고 산으로 홀로 피하셔서 가시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속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갈 때는 하나님은 피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요. 그 결과로 구렁텅이에 빠지고 그리고 올무에 잡혀서 많은 고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셨어요.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받을만 해서 그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변함없어서 우리도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갖다가 나의 어떠한 유익 삼고자, 나의 어떠한 그, 뭔가, 소욕을 채우고자, 나의 육의 만족이나 육의 그 욕심과 정욕의 그 어떠한 도구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면 예수님은 피하십니다. 이용당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거는 구세주, 나의 구주로서 그분이 나의 구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믿음으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요. 구원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요. 그것이 필요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낫기를 원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새로워지기를 원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약하고 내가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없이 여기지 않습니다. 어떠한 재물보다도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없이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상한 심령이라는 거는 그냥 깨지고 바닥이 나고 다 아주 이렇게 바닥이 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나는 잘했다. 난 이만큼 했다. 나는 받을 만하다. 근데 더 받아야 되겠어.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에 상대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친히 홀로 행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누가 영광을 들어 이렇게 해주는 그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아무도 인정 안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끌어내리고 모든 사람이 배척하고 모든 사람이 등 돌려도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지, 그분의 영광에 손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인 거는 그냥 영광의 하나님이고, 우리 보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동참하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그분이 영광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안 해도 왕의 왕, 주의 주 임금님이세요. 근데 자기 임금을 삼으려고 그러면은 뭐예요? 왜 우리 왕을, 어린 왕을 앉혀놓고 위에서 섭정한다고 자기들이 권세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 임금 삼으면은 자기들의 그 왕으로 세운 공신으로서 자기들이 큰 소리 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했습니다. 이런 걸 했습니다 하고 그 예수님 옆에서 큰 소리 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치고 싶고 세계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치고 싶고 자기 백성들 속에서도 큰 소리 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 사람들이 소리가 큽니다. 누구 소리보다 커요? 예수님 소리보다 큰 거예요. 교회는 모든 소리는 잠잠하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필요한 곳이에요. 왜? 그분만이 머리니까. 그분의 명령계통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떤 뭐 예언의 은사 가진 사람이나 어떤 그런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모두는 잠잠하면 돼요. 모두하게 하심 속에서 하나를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성령으로는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피해야만 되는 그 사람들, 그 욕심과 정력으로 가득 찬 그 육,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육이, 내 소리가, 나의 모든 것이, 죄와 육이 다 못 박힌 것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잠잠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허울은, 포장은 뭐예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그거 안 원한대요. 그래도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보다 고통받고 사람들한테 그 버림받고 그 침뱉음받고 채찍받는 것보다 왕으로 계셔야지 더 많은 큰 영향력을 일으키고 더 하나님 영광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지.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힘있고 권세 있어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도 아니요. 큰 건물과 많은 숫자와 많은 돈과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온 세계를 지으신 분이에요. 살리시는 분이요. 지금도 주관하시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영향력이 오늘도 최고예요. 그분의 영향력이 오직 필요할 뿐입니다. 근데 그분은 사람에게 이용당하시지 않으세요. 사람의 속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체험되고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그 사람들을 우리도 받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려는 대로 옆에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물을 기르라 했더니 그 물동이에 아구까지 다 채우라 했더니 그 물을 또 퍼다 주라 했더니 그것이 포도주로 변하지요. 물동이에 속에서 포도주로 변했냐, 떠다 주는 과정에서 변했냐, 뭐 그게 나올 때 변했냐 하지만 아마 떠다 주는 과정에서 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말씀대로 계속 지금 그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물이 포도주로 된 그 맛있음을 맛봤지만 그러나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 거를 안 거는 하인들밖에 없었죠.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가 체험한 건가? 먹은 사람도 먹은 사람이지만 제자들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하시니까 예수님이 받으시고 축사하시니까 이렇게 되더라를 아는 거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만 체험했어요? 아니요. 지금 우리도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한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또 체험되기 원합니다. 항상.
아멘.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가 또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 원해요. 그러나 절대로 사람에게 환심사고 사람에게 그것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마음 아니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마음 우리가 없어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나를 임금 삼아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는 것. 그거를 바라고 그거를 우리가 안주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이 세상에서 높임받고 이 세상에 안주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용당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배고픈 자, 아픈 자,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왜 나오는가 하면은 도움을 구해서 약하기 때문에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지만 그건 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이에요. 사랑으로지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뭘 받고자 함도 아니요. 뭘 얻고자 함도 아니고 또그 사람들이 받을 만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 정말 나의 유익에 있지 않고 뭐 그들을 정말 어떻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을 고쳐서 그 사람들을 복음의 전사로 쓴다든지 뭐 이렇게 계산할 거 없어요. 아픈 사람에 대한 그냥 긍휼한 마음, 약한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 가난하고 헐벗고 또그 핍박당하고 학대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과 사랑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모든 것을 사랑을 좇아서 하라. 모든 것을 성령을 좇아서 하라. 모든 것을 하게 하심을 좇아서 하라. 오직 하나님에게 충성된 종이었던 예수님, 우리도 그 주님에게 충성된 그러한 종으로서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이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정말 의도 없고, 죄밖에 없는, 거룩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임하시사,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맛보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셨던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또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굉장한 일들인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체험하게 하시고 매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